예, 저희가 계속해서 아마겟돈 시리즈를 지금 공부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 여섯 가지. 처음에 예수님과 아버님의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죠. 그리고 이루시자마자 이제 중간 시대가 시작되는데 영적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그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 위기가 옵니다. 그 적그리스도 위기가 오게 되면 바로 아마겟돈 그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위기가 온다는 말은 사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교회가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마겟돈이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려고 할때 바로 적그리스도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 위기가 오자마자 바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들어가죠. 왜? 사탄도 자기 세력을 모아요.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위기에서 아마겟돈 전쟁하고 예수님 재림은 이게 빠른 시일에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제 천국이 완전하게 눈에 보이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벌써 적그리스도 위기, 지난번에 봤죠? 적그리스도 위기. 지난번에 본 내용은 이 적그리스도 위기가 짧은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잠시 놓였다. 아니면 3일 반으로. 그 교회 시대는 3년 반으로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 위기는 3일 반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여 이제 바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 왜? 그전에도 아마겟돈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지금 교회 시대, 중간 시대, 그 중앙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계속 나는데,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심이 끝나면서 사탄이 1000년 동안의 결박에서 잠시 놓여지죠. 그리하여 적그리스도 위기가 오고 사탄도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을 모은다. 예. 왜? 사탄은 항상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모으시는데 사탄도 흉내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 그의 세력을 다 모으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그 각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려고 사탄을 사용하여 그의 세력을 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부활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이제 눈에 보이게 천국이 성취되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제 적그리스도 위기가 오고 잠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구약에서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 구약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 구약을 보고, 다음번에는 이제 점점 더 신약으로 와서 더욱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구약에서 보여지는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보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에 가서 38장, 39장.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오늘 성경 공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선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국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에스겔서 38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그 1절에서 6절을 보면 곡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곡. 근데 이 곡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벌써 적그리스도의 위기가 오고 이제 아마겟돈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이 곡이라는 왕이 사람 자기의 그 따르는 그 모든 그 세력을 모으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 적그리스도가 참 아마겟돈을 치기 위해서 왜 자기는 지금 이렇게 모으잖아요. 여러 나라를 지금 모아갖고 이제 같이 쳐들어오는 건데 이 참 아마겟돈 즉 하나님께서 모으신 그 참 아마겟돈을 치려고 이 가짜 아마겟돈을 이루고는 이제 쳐들어오는데 전 세계적인 모임이 에스겔서에서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항상 예표 수준인데 근데 그 예표 수준이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서 뭐 안 써지네요.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서만이에요.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뭐 모세 때 중국도 있었어요. 뭐 이래. 중국도 있었지만 그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표 수준의 일이 아니었어요. 요 이스라엘 안에서만이에요. 아니면 뭐 여기 저 애굽도 나오고 뭐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예표 수준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참 아마겟돈 전쟁은 전 세계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인 가짜 모임이 에스겔서에서는 예표 수준에서 보입니다. 근데 곡이라는 이 왕이 마곡 땅에서부터 나와요. 우리가 지금 그 에스겔 38장에서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곡이라는 단어하고 마곡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지금 나오잖아요. 왜? 곡이라는 왕이 마곡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을 읽어보면 곡과 마곡이 같이 나오는 데가 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이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찼다는 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러니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그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된 데에서부터 놓였단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위기 아니에요. 나와서 뭐 해요? 땅의 사방. 즉 사방이라는 말은 그 four corners of the earth.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런 말이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처음에 여섯 개 그 섹션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두 개가 다 나와요, 거기. 적그리스도 위기예요. 왜? 천년이 차서 잠시 놓였어요. 놓여서 뭐 해요? 모으잖아요. 그냥 가짜 아마겟돈을 지금 이루고 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고. 거기 그 짧은 그 구절 두 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사탄이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뭐해요? 싸움을 붙이리니.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실은.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하려고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즉, 구약 수준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도 용어가 구약의 용어예요. 우리가 봤죠. 왜? 상징이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구약 용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뭐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뭐 중국과 뭐 소련이 뭐 합쳐서 쳐들어가고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지금 우리 교회도 사방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구약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회를 다 모아진 거라고 하면은 사방에서 그 교회를 치는 거죠.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교회를. 그러니까 참 교회가 어느 정도로 핍박이 있을 건가 뭐 상상이 가죠. 왜? 그때는 아주 그냥 이 사탄이 진짜 끝에 힘을 다 모아갖고 지금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거기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즉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게 예수님 재림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이게 한꺼번에 이제 막 완전히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느 성경에는 뭐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다 그냥 이렇게 부활하고 그게 눈 깜빡할 사이라고 하는데도 있으니까 뭐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닌데 그러나 이렇게 그 사탄이 나와서 모으는 시간 그래갖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시간 그러나 또 다른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그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면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구약에서 이렇게 전쟁으로 표현을 해주고 신약에 와도 지금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상징적인 그런 랭귀지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용어를 써서 이런 식으로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이해하셔야죠. 뭐 육체적인 고난도 있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 교회를 친다는 게뭐 교회가 이전 세계에 어디 한 군데 모여 있는데 거기를 쳐들어온다 이런 말이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위기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다루는 구절들인데 그런데 에스겔서 38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는데. 그러면 15절에는, 1절에서 6절에서는 그 지방의, 그 당시에 지방의 그 지방 이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곡이라는 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곡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곡에서부터 오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마곡을 극한 북방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왜? 그가 극한 북방에서 오니까 많은 백성을 다 모아갖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개를 합칠 수 있어요. 즉, 마곡이라는 곳은 극한 북방이다. 즉, 높은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극한 북방과 연결돼 있는데, 근데 39장, 우리 에스겔서 39장 2절에서는 먼 북방이라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The remote parts of the north.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그 고기라는 왕이 북방에서부터 오는데, 그런데 이그 히브리어로 보면 height of Zaphon이라고, 이것도 Zaphon이라고 해갖고 이것도 이 모이는 거예요. 아마겟돈인데 이 마운틴이란 말이에요. 마운틴. 그러면 이걸 다 합치고 저를 따라오세요. 이사야서 14장 13절. 여러분과 제가 많이 본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3절. 뭐냐면은 사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럼 사탄의 마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13절에 내가, 즉 사탄이 내 마음에, 그 사탄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느냐. 내가, 즉 사탄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금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 계신 그런 높은 곳에 자기의 보좌를 세우겠다 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뭐래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즉, 이 사탄이 왕으로 왕위를 세우는 곳이 어디냐? 여기 말한 북방, 북방, 즉, 북극 지폐의 산. 이게 또 아마겟돈이죠, 그죠? 그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사탄이 마음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요, 사탄이 지금 자기의 그 보좌를 세우는 것이? 북극산이에요. 즉, 북방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폐의 산이라. 그게 할마게돈이에요. 모이는 산이라 그랬잖아요, 아마겟돈이. 처음에 우리 몰라요. 한 2년 전에 시작했나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 마곡이 바로 이 극한 그 북극 지폐의 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왜? 고기라는 왕이 마곡에서부터 오는데 이게 사탄이 지금 어디서부터 오네, 사탄이. 그 높은 자기가 세운 보좌, 즉 북극 지폐의 산에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시편 48편 2절에 가서 보면요. 시편 48편 2절에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러면 48장, 시편 48장 이전에 시온산이 나오는데, 이거는 참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온산이 어디 있다고 나와요? 북방에 있다고 나오죠. 즉, 하나님의 참 아마겟돈. 하나님의 참 아마겟돈, 참 시온산, 참 지폐의 산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도상에서 북쪽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 높이 있다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북방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사탄도 어떻게 해요? 맨날 흉내내죠. 사탄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기가 보좌를 세우는데 어디다 세운대요? 북극 지폐해산에. 근데 북극 지폐해산이 시온산이 바로 북극 지폐의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죠, 근데 가짜. 왜? 이적 그리스도, 이게 가짜 그리스도 아니에요. 항상 흉내내고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도상 북쪽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 높이 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보시겠지만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모방합니다. 왜? 그도 북극, 북방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가짜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참 아마겟돈을 이제 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위기. 근데 바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될건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보기 전에 이것부터 이해하고 시작하겠는데,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4절 보세요. 그 에스겔서 38장 4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를, 즉그 고기라는 왕을,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너의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내온 군대를 끌어내어. 즉,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기라는 왕을 끌어내는데, 그렇게 끌어낼 때이 고기라는 왕이 그 자기 부하들을 다 모아갖고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와 큰일 났다 뭐 이런 수준이 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여 결국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해서 풀어주시면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라고요. 왜? 심판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으면, 뭐 지금도 그 당시인지 뭐 앞으로 몇 년이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뭐 무서울 수 있어요. 보기에,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 결국 이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즉 얼마나 큰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눈으로만 보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다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두려워 말라. 끝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두려워 말라. 바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거부터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돼갖고 하나님이 어우 큰일 났네 하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대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11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으로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싸움에 참여되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어쨌든 이렇게 백마를 탄 분,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17절부터 보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원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즉 뭐예요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였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지우고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럼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마지막 암흑했던 전쟁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 전쟁의 결론이 뭐예요? 결국 새들을 다 초청하여 그 죽은 시체들을 다 먹으라.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즉 뭐예요? 이 사탄과 그 세력이 다 죽은 거예요. 이 새들로 와서 먹으라는 말은 다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기셨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 새를 불러서 잔치에 참여하게끔. 그런데 에스겔서 39장에 가보세요. 에스겔서 39장에 가면은 아까 그 요한계시록 19장이 마지막 아마겟돈의 모습 아니에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 그런데 에스겔서 39장 4절에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17절부터 또 읽어드립니다. 너 인자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다산에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들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금방 보이잖아요.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내용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고기라는 왕이 모든 나라들을 다 모아갖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구약에서부터 그 마지막 아마겟돈을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니까 내용이 똑같아.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분명하잖아요.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즉 에스겔에 나오는 이 고기라는 왕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의 짐승입니다. 즉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임재. 그게 재밌어요. 그 영어로 그 재림이라는 말을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근데 거기 임한다, 악한 자. 거기도 페르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이. 왜 그러냐. 항상 사탄의 역사, 이 사탄의 그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일이니까 아예 이렇게 단어들도 예수님 재림 단어에 이 사탄이 임재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임재하는데도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거를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이걸 봤죠.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은 가짜로 가리키면서 이들이 뭘 보이는 거예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 요즘 말하는 무슨 그 기적 막 그 예배 시간 도중에도 막 기적을 행하고 뭐 뒤로 넘어뜨리고 뭐 별 이상한 짓 하는 거 이게 뭐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가짜들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뭘 보여줘요? 보여주긴. 보여주면 이 세상에서 맨날 고난과 핍박에서 헤매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예. 근데 에스겔서를 좀 보면 재밌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와요? 예수님 못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시죠. 근데 그 구름이 영광 구름이잖아요. 영광을 표현하는 건데. 근데 이 에스겔서 38장에 한번 가보세요. 38장 9절. 이 곡이 많은 백성들을 데려오잖아요. 지금 싸우려고. 근데 거기 9절에 보면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거기도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고기 적그리스도의 그가 지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걸로 구약에서 표현이 되는데, 그래 쳐들어오는 게 구름같이 구름 타고 오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괜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적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갖고 16절에 보면요.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구름같이 쳐들어올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로서 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이게 뭐 이렇게 쉬운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끌고 오신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오시고 결국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새밥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쳐들어와 갖고는. 즉, 하나님이 이기신다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시작될 거지요.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지명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고기라는 왕이 마곡이라는 곳에서 나와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명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 지명들이 이스라엘을 동그랗게 덮은 후에 다시 마곡에서 시작하여 6절에 보면 다시 북방. 북방인데 아까 마곡이 북방이죠. 그러니까 그 지명들을 보면은 쭉 시작하다가 다시 북방까지 가요. 마곡으로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동그랗게 둘러쌌단 말이에요, 지금. 시온을 둘러싸는 동그라미가 되는데, 즉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모습인데,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근데 사방 백성이 여기는 누구라고만 나와요?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했다. 지금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그런 모습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모습하고 이게 연관이 되잖아요. 괜히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을 통해 지금 그 마지막 아마겟돈의 그 현실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끔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제 오게 되면은 사방 백성, 즉전 세계의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여기서 상징적으로 곡과 마곡으로 표현된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아까 시온을 둘러싼 적군들의 모습. 이렇게 사방으로 쌓여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이 아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아닐지라도 지금 교회가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육체적인 것보다 더 공격받는 거는 말씀이에요, 진리. 이게 공격받는 거고 상징이었잖아요. 그두 증인이 죽는다는 말도 이제 더 이상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 즉, 말씀이 안 전해진다는 그런 상징이지, 그걸 육체적으로만 이해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교회가 엄청 2000년 동안 지금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 많이 죽었어요. 진리가 안 나와요, 지금.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내용.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아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몰라도 벌써 옛날부터 싸우던 전쟁입니다. 근데 교회가 져요, 세상한테. 즉, 교회가 입을 다문단 말이에요. 진리를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미국을 봐도. 지금 뭐, 우리 뭐 맨날 민주당, 공화당 하고 있는데, 그럼 공화당은 뭐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이라고 해서, 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 기독교인한테 좀 좋게 들리는 말이죠. 뭐 하다못해 낙태 수술. 그러면 공화당은 반대하니까 우선. 그럼 우리 편에서는 그럼 그건 우리 성경으로 봐도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우리도 같이 한다.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냐? 절대 아닙니다.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faith, 그러니까 정부적으로 믿음의 그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우리 저 믿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와, 정부가 그 믿음 그거를 중심으로. 근데 거기에 대빵을 누굴 세웠냐면 여자 목사를 딱 갖다 놓고는 그것도 완전히 이 뭐야, 교리로 따지면 완전히 이단 여자 목사가 그거의 왕처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도 뭐 크리스천이니 어쩌니 하면서도 목사 데려놓은 것 갖다 보세요. 어떤 목사를 데려놨나. 그러니까 세상에는 결국은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살때 어디가 더 우리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까? 조금이라도 더 편한 수준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해줄까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뭐, 이쪽 왼쪽에서는 완전히 뭐 하나님 반대되는 소리를 그냥 대놓고 해버리니까, 그건 뭐 어떻게 뭐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나오는 이 나라 이름들이, 여기 지역 이름들이 나라 이름들 아닙니까? 이 이름들이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왜, 뭐야,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마곡이라는 곳하고 북쪽 나라가 더해져서 지금 여기에 38장, 39장에 나옵니다. 즉, 이렇게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홍수 다음에 나라들이 시작하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럼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아마겟돈 사건이죠. 왜?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였어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이에요? 모이자는 거죠, 이제. 높게 쌓아놓고 그곳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휴머니즘의 그 아주 좋은 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죠. 그건 성경이 아니죠. 왜 여러분, 기독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루고 나서는 세상에서는 흩어져 있죠. 모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천국으로 모이죠. 그러나 육체적으로 세상에서 보여지는 건 이제 기독교는 흩어져 있는 거예요. 뭉치면 산다? 그런 말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겨내죠, 이 세상은. 왜?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왕주예요, 왕. 왕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지 민주주의가 없어요, 성경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천국에 가서도 뭐 민주주의를 할 거예요? 참. 뭐 천국에 가면 민주주의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되죠. 왜? 다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뭐 100%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 뭐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왕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왕을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나라들이 모여서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그렇게 모여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자. 바로 에스겔서 38장 모습이에요. 그게. 모여서 하나님 대적.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구약서부터 수도 없이 본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이제 있는 거죠. 말한 것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요. 시온산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근데 에스겔서 39장 7절과 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편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하고 12절에 물건을 겁탈하여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16절 아까 읽은 거예요.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 때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사방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요한계시록 그 한 절에 써 있는 게 에스겔서는 많은 구절을 통해서 같은 지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도 다시 조금 얘기하면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아까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도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서 38장 4절 아까 읽은 겁니다.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어서 끌어낸다. 그 다음에 38장 16절에 너를 이끌어다가 39장 2절에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39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낼 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죽기밖에 더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죽어도 유익이니까. 결국 영원히 죽는 거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안전한 후에 이 전쟁이 온단 말이에요. 즉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보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잠시 노이리라. 즉 천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그 천년 동안 지금 안전하게 즉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일을 열심히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후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 8절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편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렇게 편안히 거하는 중에 잠시 놓여서 쳐들어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여기도. 제가 이런 거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전쟁들의 모습과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전쟁의 모습이 지금 같은 전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자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38장 11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편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즉, 이렇게 구약적인 용어로 지금 이 교회 시대를 편안히 지내는 왜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는 그 현실에서. 즉, 이 교회 시대에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있죠. 다른 데서 보여지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탄이 그렇게 교회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오랜 시간 후에만 있다는 거예요. 즉, 사탄 마음대로 아무 때나 쳐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해야 할 것은 사탄과 세상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게 지금 그 불이 내려와 갖고 그 사탄과 세력을 다 지금 죽이는데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죠. 큰 보좌와 그 위에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완전히 끝난 거죠. 근데 에스겔서 39장 22절에도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왜?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나니까 거기도. 그리고 39장 26절에 그들이 이제 그 땅에 편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러니까 구약 수준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는 이게 지금 천국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표예요. 예표 수준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장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내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전쟁은 지금 고기라는 왕이 즉 적그리스도가 그온 세력을 다 모아갖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구름같이 엄청나게 쳐들어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이 편안히 살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완전 멸망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에스겔서 38장 22절에는요 이렇게 표현돼요.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리고 에스겔서 39장 6절에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편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니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거기서도 불이 쏟아져 갖고 지금 다 죽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결론 하나 내리고 오늘은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은 이제 그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제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쫙 읽을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19장에 나오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20장이 또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이거 일어나고 다음 21장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말해놓고 또 다시 처음으로 와서 다시 또 교회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시고 또 다시 처음에 돌아와서 또 다른 각도에서 있을 일. 즉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어쩔 때는 교회 시대가 천국 수준에서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 그 미리 천국에 간 사람들이 그 교회 시대 동안 하는 걸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 시대 동안 지내느냐. 이건 또 고난과 핍박이에요. 그러면 또 땅에서 교회 시대 동안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또 일곱 개 인의 심판, 일곱 개 나팔의 심판, 일곱 개 대접의 심판. 그러니까 같은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이 각도에서 보여주고 또 저 각도에서 보여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순서대로 역사가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를 읽는 거냐. 지금 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글자 그대로 풀 거냐 아니면 상징적인 거로 풀 거냐. 상징적이 맞죠. 무슨 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뭐 뿔이 10개 달리고 아 이걸 상징으로 안 보고 뭐 그런 짐승이 나중에 진짜로 막 바다에서 나올 것 같이 생각하면 아, 그럼 뭐예요, 그건 도대체?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읽을 수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6절. 거기 보면,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가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지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그럼 왜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16장에서도 아마겟돈 전쟁이 보여져요? 그런데 아까 19장은 또 읽었죠. 19장에 가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또 나와요. 왜? 거기서 그 하나님 반대하는 세력이 다 죽잖아요. 그래갖고 새들로 하여금 와서 먹으라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전쟁이 있어요. 거기서 곡과 마곡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이제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장하고 20장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편해요. 19장에서 지금 새들을 불러다가 다 먹이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하면서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다 죽잖아요. 그럼 20장에 곡과 마곡을 모으는 건 누구예요, 그거는? 다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웃기는 말로 이게 무슨 뭐 캉푸 영화냐. 여러분 옛날 그 싸구려 캉푸 영화를 보면요. 그 주인공이 막 엑스트라 뭐 막 20명을 때려 눕히잖아요. 그러면 한 1시간 지나서 또 다른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때려 눕혔던 사람들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이거 죽었다가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다 같은 싸움이에요. 다 같은 싸움.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중요해요. 왜? 거길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즉 16장의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19장에는 새들이 와서 먹으라. 근데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거고. 그 다음에 20장에는 곡과 마곡을 모으는데 곡과 마곡도 에스겔서 38장, 39장. 즉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전쟁은 하나의 전쟁인데 그 하나의 전쟁의 요소들이, 세 개의 요소들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여지고 19장에서 보여지고 20장에서 보여진단 말이에요. 즉 요한계시록 16장, 19장, 20장 전쟁은 같은 전쟁이에요. 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38장, 39장의 한 전쟁을 요한계시록은 세 번에 걸쳐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철연설은 순서대로 읽어야 되니까 이게 같은 전쟁, 즉 하나 전쟁이 아니라 세 개의 다른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같은 전쟁으로 보면 천년왕국은 없어요. 즉 세상 천년왕국은 없단 말이에요. 같은 전쟁으로 보면. 왜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후에 일어나는 전쟁이지. 지금까지 봤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전철연서는 천년왕국 전에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천년왕국, 즉 교회 시대를 끝내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전쟁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 개의 다른 전쟁으로 보느냐.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다 죽었는데 뭐 다시 또 적군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또. 그럼 19장에서 20장, 그 사이가 뭐 얼마나 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문제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제일 처음에 있는 아마겟돈, 왜 아마겟돈이라고 써있잖아, 16장에. 이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니까 천년왕국은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얘네들은 천년왕국 전에 있는 전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이거는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대에 있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철연은 그렇고 후철연설도 문제가 있어요. 왜? 여러분과 제가 이때까지 공부한 걸 보면 적그리스도 위기는 전 세계적인 가짜 모임이에요. 즉, 그 당시 전 세상적으로 복음을 억압하는 거죠. 즉,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후철연설은 뭘 믿는 거예요? 결국 온 세계가 기독교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화가 되고 나서 적그리스도 위기라. 아니 다 기독교인이면 전 세계가. 마지막에 진짜. 이건 또 뭐예요? 누가 보면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즉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면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없다는 거 아니에요? 즉 전 세계가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안 믿는 거죠. 근데 당연하죠.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두 증인도 죽는 거고. 전 세계가 다 기독교가 된 모습이 없어요. 천국 가야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다 멸망하는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잡고 있는 이런 교리들이 참 너무 시원한 게 뭐냐 하면 뭘 봐도 일치합니다.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거의 뭐 몇십 년을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일치해요. 모든 구절이 다 일치하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번부터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천국 성취. 이게 뭐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제 글로 들어갑니다. 이 익사이팅한 거예요, 진짜. 진짜. 아, 그래서 저 한 제 생각에 한 적으면 한 6번, 많으면 한 7번, 8번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좋아요.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 그리고 심판. 그리고 천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하는 것. 이거 보면서 이제 끝내기로 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그 승리가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에 놀라고 놀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더욱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 듣고 저희들 오히려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모든 것 예수님께 맡기며 그 예수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